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곧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있었던 오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고 뛰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시간여행을 많이 상상합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가 많이 있죠.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여서 여러 문학이나 여러 이야기거리가 됐죠. 미래보다는 과거로 가는 상상이 더 재미있습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이지만 과거는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면 아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살아온 모습에 있어서 후회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은 과거로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답은 일주일 전으로 가서 로또 번호를 알아서 일주일 후에 돈을 받겠다 이런 답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다, 과거에 어디로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설교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한국말을 해주지 않는 한 대화를 못할 테고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가르치시는 이 모습이나 뭐 기적을 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참신이 어떻게 한 사람으로 나타날까?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 어떻게 다가올까? 예수님이 행동하시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상상을 하는 어린이들은 종종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가셨나요? 예수님은 방귀를 끼셨나요?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나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리현상에 관심이 많지만 더 두드러지는 사람 다음은 감정이 나올 때, 정서가 드러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기쁘거나 화를 내거나 슬프거나 즐거울 때 사람은 그때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다움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그분이 사람이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약의 의식으로서는 마지막이었던 유월절 저녁 식사, 성찬식이라는 새 예식의 시작이었던 그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신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으로 기도하고자 가셨습니다. 누가도 오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누가는 겟세마네가 감람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제 계곡을 끼고 있는 또 언덕이라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입장에서 보면 전체는 높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언덕 정도 내려가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뭐 높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어쨌든 이 감람산 기슭에 이 겟세마네가 있었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모두 보이셨어요. 또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죽을 만큼 더할 수 없이 지금 심히 슬프다. 죽을 만큼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 같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슬픔, 괴로움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교만한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 통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격정적으로 나타내는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가 완전해요. 변함이 없으세요.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셔서 사람의 모습이신데, 사람이신데 이런 인간적인 성품이 좀 낯설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 보름 전쯤에 그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2항인데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점을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지금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실은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치 기적을 바라듯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거의 초기에 내 때는 예수님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역의 초기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오셨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제자 중에 우리에게 좀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셨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도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희미하지만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감정도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생애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때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어찌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다 이제 뭐 저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인데 거의 대부분 경험하셨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처음 태어나서 처음 겪는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학창시절 내내 준비해왔던 그날이잖아요. 얼마나 떨고 두려운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 학력고사 볼 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제가 보는 저희는 이제 대학교 가서 시험 봤으니까 지원한 학교 가서 한 교실 안에서 한 40명 정도가 시험 보는데 1교시 끝났는데 이제 건너 여학생이 갑자기 엎드리더니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1교시 망쳤나 봐요.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음 2교시가 이제 종이 울렸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감독관이 막 이 설득하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중간에 나갔습니다. 충격이 컸나 봐요. 뭐 이해가 가죠. 평생 뭐 그동안 준비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망쳤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통 이것은 뭐 그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앞두고 계셨고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고 그것을 이제 바로 앞에 주셨으니 어찌 감정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위인들을 보면 그 죽음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또 고통이 계속 이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큰 어떤 뜻을 위해서 그것을 용감히 맞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들도 죽음 직전에 뭐 무섭고 두렵고 떨긴 하지만 애써 참으면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칭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거꾸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일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으신 그런 과업이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길이라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너무 슬프지만 참으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표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그 행위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 것처럼 다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이 겪을 고통은 세상에 뭐 종종 발견되어지는 많은 그런 위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 그런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닐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최고의 경지, 죽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우리 성경에도 이제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저하고 입이 맞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그 죽음의 절정에 외쳤던 말씀인데요, 너무 몸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단지 몸이 고통스럽거나 혹은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래서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한 고통이 다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의 순환 고난하면 그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봉한 영화예요.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자매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영화 배급사 직원이셔가지고요, 표를 다 주셔가지고 저희 동기들 거의 대부분이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는 정말 예수님의 그 육적 고통에 정말 초점을 맞춘 영화예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아요. 온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을지를 정말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서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너무 참혹해서 눈을 뜨기 힘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시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구나.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외침도 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시편은 아주 거칠게 말하면, 사실은 시편은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만 성령께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혹은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성경이거든요.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잠잠하시면, 말씀이 없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또 시편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자 같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을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큰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 실제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감정, 정서, 그리고 말씀들, 죽을 만큼 괴롭고 슬프다, 이 말씀은 단지 육적인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된 죽음의 크기를 잘 아는, 참된 죽음의 깊이를 잘 아는 자가 당연히 내어놓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게 무슨 고통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한다면 예배 현장일 수 있겠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운데, 없는 게 더 좋은데, 왜 하나님과 단절이 고통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정말 고통이라는 점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초기에 이제 암이 발병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이제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암 환자가 이제 말기로 가서 몸이 많이 상하거나,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노년에 계신 분들, 이미 몸이 많이 상해 계신 분들이 암에 걸려있을 때는요, 고통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만큼 죽어있고 상해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고통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방불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이죠. 그게 말하자면 지금 참 생명이세요. 우리 요한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생명이세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영혼이 살아 팔팔 뛰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새롭겠습니까? 그렇죠? 생살에 종이만 베어도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몸에 아무리 칼을 대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에 가까운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흔적들이, 죽음의 영향력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좋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그러다가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주로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하기 싫고, 그게 허락이 되죠. 그런 일이 있죠. 그만큼 아직 우리의 생명이, 물론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은 온전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온전한 생명력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죽음은요, 육적 죽음하고 달라요. 육적인 죽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면 고통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적인 죽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라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그것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약속된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그 벌도 영원해요. 그게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어설프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한데요, 우리는 그 죽음의 크기, 죽음의 깊이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몸에 질병이 생겨서 육신의 의사가 당신이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까무러치게 놀라잖아요, 그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모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에 따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사역자가, 물론 그 능력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역자를 쓰셔서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놀란 사람이 없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없어요. 당신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의사가 굳은 얼굴로 얘기하면 바로 눈물 흘리죠. 바로 세상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의사인 말씀사역자가 지금 이렇게 하면 당신 영혼이 죽어갑니다 라고 말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 영혼이 생명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땅히 다가올, 우리에게 다가올 이 사실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참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 대상이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아직 이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마음이 적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디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슬퍼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단지 죽음 그 자체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반응도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 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구원의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지금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모진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정죄를 받아요. 제가요, 현상기독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한 3년째 됐는데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사람이어서요. 우리처럼 가식이 없고 그 몸, 마음에 있는 죄악을 잘 드러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제일 화를 내고 언제 제일 분노하고 언제 제일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냐면요.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도 많이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 친구가 싸웠다. 다퉜다. 근데 한 친구가 한 뭐 아홉 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했고 다른 한 친구는 뭐 한 가지를 잘하고 아홉 가지 잘못했다. 여러분 누가 더 화를 낼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으세요? 둘 다 억울해합니다. 둘 다 분을 씩씩 내면서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당신의 선고가,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벌은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거는 억울합니다. 물론 삼심제가 당연한 어떤 법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악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뻔히 보아도 정말 가증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무지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다. 선고만 받으십니까? 비난,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길이 앞에 남아있어요. 그들이 자신을 때립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심정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차갑게 아이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이 억울해해요. 억울한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을 자기밖에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더 슬퍼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길을 가십니다. 그로 인한 슬픔, 자신의 존재로 인한 그 고통, 그것은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정서적인 반응은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깊이를 어느 정도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깨닫겠습니다만, 그 누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심정 전체를 다 이해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슬픔과 괴로움은 너무나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설교 초반부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이 정도 반응에서 그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과거로 가고 싶고,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은혜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그때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좀 놔두시고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더 가까이 더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이것을 본 사람 세 제자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세 제자입니다. 왜 세 제자일까? 세 제자만 이렇게 들어갔을까? 알 수 없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셔서 정말 어떤 그런 빨래하는 사람도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고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그걸 또 누가 봤냐면요, 바로 이 세 사람이 봤어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메시아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가? 오늘의 사건은 어떤가? 똑같이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앞에 모습에서는요, 그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또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흠모하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저에게 이 말씀이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 죽음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을 함께하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자들이 그 변화산을 흠모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덧붙여요.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 그것은 이것이 시험거리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길을 받아들이시거든요. 제자들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는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처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자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의 진정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한 사람이다, 너희를 이끌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왕이 다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잖아요. 왕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많은 철학가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자처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때 메시아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흥미를 이끄는 메시아였냐면, 사람들의 그런 바람, 굉장히 세속적인 바람이죠. 그런 기준에서 대단한 사람,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육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자처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거꾸로 사람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 앞에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유발하는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첫사람으로서 모든 억울함과 원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길을 가야 했던 그 사람, 여러분 누가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삼아오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서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실 우리도 이 길을 갑니다. 주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이 길을 가요. 이 죽음의 고통을 늘 느끼면서 죄와 싸우는 길을 갑니다. 주님처럼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도 이 복된 길을 가는데 온갖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거리끼고 불편하고 바라보기 싫고 등 돌리고 싶은 그런 시험거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라기는 현상교회 온 교우들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가시는 그것을 짊어지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도 발견하고 이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는 우리 주님처럼 죽음의 깊이와 고통을 알아서 그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 복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이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깨달음과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고 깨달음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십자가가 나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복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이셨던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 앞에 울며 떠는 그런 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죄로 인한 죽음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 죄 없는 자로서 참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당연히 반응하는 그런 고통이요 슬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가 죽음을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길을 이 억울하고 너무나 모멸이 가득한 이 길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앞으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 있으며 그것을 늘 직시하며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세상 유혹과 허망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참복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림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물질이요 믿음의 물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할 수 있는 일임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늘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진정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자유롭게 선용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